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 그냥 또 감사절이 왔구나 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가 잘 되지 않을까? 늘 불평적이었고 불만적이었고 부정적이었다면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절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적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참 어떻게 보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감사의 모습을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를 보면 현상학적인 감사예요. 즉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감사,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감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참 밥 한 끼를 놓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 잡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참 여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시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한 거 먹고 살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끼 음식에 대한 깊은 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 대한 감사. 또 요즘엔 남자분들도 가끔 준비를 잘 하신대요. 그럼 여자분들도 잡술 때 참 좋은 남편 주어서 하나님 이렇게 밥상까지 차려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사를 두 배로 하셔야죠. 두 배로.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했으면 정말 잘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가족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있다면 하나님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동료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 좋은 동료 보내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간혹 힘들게 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 상사든지.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극복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 지구촌을 보면요. 찬양 맘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많고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도 많고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는 곳도 많고요. 성경 읽고 싶어도 성경 손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서 못 읽는 데도 많고요. 그런 곳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오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예배당, 누가 이렇게 잘 청소하고 정리하고 토요일 이른 아침에 준비하는 사람들, 친교를 준비하는 분들, 주차 안내하는 분들, 많은 우리 교회 학교, 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방송팀들,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 하면서, 전도회 모임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감사가 훗날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힘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 만들라고 주신 환경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또 나랑 잘 맞지 않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될 때도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숙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적 감사예요. 두 번째는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냐면 성경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첫 번째가 선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심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선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감사의 어떤 신앙 고백적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갈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성경적 감사 두 번째는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시다. 이 인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몇안 되실 겁니다.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 용서 또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럼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은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지어진 시로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참 패역했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럴 때 돌아오면서 그들이 기억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선하십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인자하십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이 영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실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2절에서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 여기 보면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전이나 포로 이후나 가나안 땅에 살 때나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든지 바벨론 포로 같은 곳이든지 모든 선지자들을 늘 보내셨어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백성들도 그들을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요. 개입하고 계시고요.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일깨워 주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불의가 득세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형통할까? 저 못된 나라들은 왜 저렇게 안 망할까? 못된 정권들은 왜 저렇게 잘 그냥 버티고 있을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참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번쩍 생각을 하면 나부터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역사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운행하시는지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지켜보는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교회로 모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 감사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모으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셔서 우리 에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감사는 늘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가 어떤 수준이 있냐면 이 영혼 깊은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이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예, 여러분 여기를 보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게 편안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먼저 광야, 사막, 방황, 목마름, 피곤, 근심, 부르짖음, 고통 이런 단어들이 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저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깊은 감사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잃지 않았던 감사였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언젠간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소망했던 삶의 현장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로 그런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죠. 영국 국교에 반대했던 순결한 신앙과 철저한 성경을 취했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굉장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 신앙은 삶과 성경적 신앙이 늘 이렇게 같이 가는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삶도 검소하고 또 근면하고 또 이분들이 그런 직업에 대해서도 굉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천직이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적 교리가 모든 교회 전통보다 우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성경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리 그리고 생활의 모습들을 늘 일치시키는 일에 그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으로 동일시 여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과 하나님 신앙을 늘 일치시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청교도가 영국에서 종교의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1620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죠. 미국 역사는 이분들, 필그림, 이분들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국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우리 북미주에 먼저 왔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585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로아노크 섬에 117명이 제일 먼저 오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117명은 어떻게 됐는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1585년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배가 들어오게 되는데 1607년에 버지니아의 그 제스피크만의 제임스타운에 145명이 오게 됩니다. 이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좀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대륙을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배의 이름이 디스커버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디스커버리 채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 왔었던 배가 또 이 디스커버리라는 배를 타고 145명이 옵니다. 5개월의 항해 끝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내부에 갈등도 많았고 인디안들과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굶어 죽을 상태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시신을 먹고 하는 일까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38명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제임스타운을 살리고자 500명을 다시 추가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610년에 이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다시 그래서 다시 몇 명만 남게 되냐 하면 60명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로 죽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굶주린 시기 그래서 우리처럼 불쌍한 영국인은 없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신음하고 도처에 불평과 고함으로 가득했고 일부는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해 6월 10일에 이 제임스타운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그냥 무작정 바닷가로 갔어요. 근데 바닷가로 갔을 때 마침 배 한 척이 옵니다. 그 배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배였어요. 배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졌죠. 구원이라는 배를 타고 누가 오냐면 델라웨어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분들을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신앙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같이 제임스타운을 재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날을 섭리의 날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날.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정착해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는 일들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역사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포카혼타스 그 주인공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로아노크 제임스타운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분들이 신대륙에 대한 탐험이 그렇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는 영국에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신대륙에 가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1620년에 다시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다시 신대륙에 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트를 포함한 35명의 청교도들과 또 다른 67명이 함께 배를 타고 102명이 항해를 해서 오게 됩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근거를 해서 윌리엄 브래드포트가 필그림들, 순례자들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필그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1620년 9월 6일에 이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나서 도착을 합니다. 11월 10일에 그 보스턴 아래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도착한 곳을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난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프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내리기 전에 그들 모두가 다 서명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으로 102명을 다 서약시키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또 국왕과 국가와 국왕의 명예를 위하여 정착촌을 세우고 공익을 위해 지도자들과 법규에 복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서약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명하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지역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추운 지역이었고 11월에 도착을 했어요. 그의 겨울이 굉장히 추웠답니다. 그래서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고 어떻게 보면 제임스타운과 아마 동일한 위기 상황이 똑같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제임스타운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그 환경 가운데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6, 7명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6, 7명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아주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을 때 인디언들이 도움을 주게 되고 남은 사람들이 그 곡식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 해 추수감사 예배를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하고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익은 곡식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이런 환경적 감사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유래를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신앙 때문에 감사했던 그 정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623년에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처음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이게 추수감사절기로 전 미국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이렇게 없애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50년이 지나서 1863년에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역사 앞에 회귀하면서 다시금 이 추수감사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선언문들이 참 굉장히 신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들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다시금 미국 땅에 회복된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역사는 이 로마노크 섬에 왔었던 초기 정착민들이라든지 제임스타운에 왔던 상업적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청교도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거룩한 가치가 미국의 정신이 되길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들, 같은 위기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앙,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정말로 영혼 깊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혼 깊은 감사예요. 그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맺어진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실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을 이기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신앙 유산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분이요 도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 브래드 포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초기 청교도들의 공동체 대표였던 분은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결과는 창대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의 역사는 창대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그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감사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상학적 감사였습니다.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안녕과 평안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깊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모든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세 번째 단계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신앙으로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일들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가 상실되지 않도록, 감사가 쇠하지 않도록 더 깊은 감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